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꿈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승존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생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국을 하기 위하여 두 정탐꾼을 앞서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을 잘 숨겨주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그 멸망하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 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에 살던 라합은 이제 그 두 정탐꾼의 정체를 알았지만 동족들을 배반하고 하나님 편을 들고 이스라엘 편을 든 것이 오늘 여기 31절에 기록한 이 짧은 내용 속의 그 배경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라합의 믿음이 그 정탐꾼과 합세해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그 침공할 때 안에서 뭐 협조를 해갖고 여리고성이 함락되도록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리고성의 함락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위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하나의 그의 백성을 편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라합의 믿음의 정체는 뭐냐 하는 것이 남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족을 외면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여태껏 우리가 추적해온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호적이라는 것은 표현으로는 훨씬 모자라지만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에 가시면 이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소개되어 있는 장면이 나오니까 조금 찾아보기로 합시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정탐꾼들이 아니고 그 추적하는 여리고의 군사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은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내 동족과 반목하는 것보다 우선한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이 사건을 봐가지고는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좀 그 분명하게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로마서 3장의 구원에 관한 설명 속에서 지금 이 장면이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인류의 그 잘못됨을 지적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지금 우리가 기생라합이 한 말과 아주 적절하게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자연인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은 심판 아래 있는 것에 대하여 전혀 그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라합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하지요. 이것이 라합의 믿음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뺏어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만 우리보다 세고 그런 차원에서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인이고 정작 소중한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 우리 자식들, 우리 자존심 이런 것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들어가서 기껏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뭐냐? 자식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사업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것이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라합의 신앙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시면 이 라합식의 이 믿음이 말하자면 어떤 것이었는가를 그 원리적 차원에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해야 되고 비교할 수 없이 유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도 가족보다도 가까워야 더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오려면 부부가 헤어져라, 나한테 오려면 자식 내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우리가 부부나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높고 더 귀하고 더 특별한 것이어야 된다 이거죠.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는 것은 난 싫다 이겁니다. 난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께만은 난 합격점을 받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가 들먹이면서 이 믿음의 위인들을 히브리서가 동원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을 받아야 했던 초대교회의 어떤 믿음의 무리들은 지금 저들이 믿는 신앙에 일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기였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했는데 왜 현실적인 보상이 없느냐, 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고단하냐 하는 것이 큰 그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편들면 세상과는 외면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세상은 이 불신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면 세상과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외면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생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동원되는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어떻게 동족을 외면했는가 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였습니까? 우리 현실에서도 세상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부모를 부인하겠습니까? 자식이.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우리 세상적 차원에서 그의 부모로 섬기는 식으로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이건 무슨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쪽에서도 그의 자녀들을 그의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모자랐어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죠.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라합의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런 믿음의 관계가 되자 당장 어떤 현실에 직면하게 되느냐 하면 세상의 공격과 반대에 부닥친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에겐 또 우선하는 것이고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것임을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라합의 신앙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세상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적대 관계에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적대국인 세상이 적대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은 고단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시면 구원을 바로 이런 적대적인 영역으로 표현하는 데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 적대 관계에 있는 두 영역이 전투를 벌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것은 그 적대국인 세상 나라인데 우린 속하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서는 주님께서 친히 주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건 우리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 그러니까 세상적 차원의 모든 것에서 뭐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받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나라에 적합한 자로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약속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과 적대관계에 처하게 되고 우리는 고단한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약속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건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물질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와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인격, 하나님의 자녀된 말하자면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거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것들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도 설명했듯이 여러분이 큰 재벌을 소유하고 계시고 여러분 자식에게 그 여러분이 일으킨 말하자면 그 그룹을 넘겨주려고 하면 자식에게 무엇을 시키겠습니까? 자식을 경리부장을 시켜서 돈 꼬불쳐주게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그 기업주로 만들기 위해서 물론 격리실에도 가 있게 하고 또 현장에도 보내고 기획실에도 보내고 모든 부서에 다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수업시키지 않겠어요? 그 기업을 책임질 자로 만들지 현장에 보냈더니 자식이 세멘트 꼬불쳐놓고 격리실에 보내면 돈 현금 따로 빼돌리고 자재과에 보냈더니 파이프 훔쳐놓고 그런 그거 잘한다 그럴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목적으로 해서 보내지도 않죠. 그런 거 다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른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에게 돈 주고 건강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건 다 훈련용으로만 오죠. 근데 주는 것만 훈련이 아니라 뺏는 것도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주면 훈련이 될 것 같은데 주면 치거든요. 그죠? 교회에 사업 잘 되고 건강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망해야 나오죠. 참 희한하죠. 그렇지만 그럼 성공했는데도 온 사람은 그 전에 훈련을 받아서 이젠 그것이 소유가 아니라 맡은 것임을 깨달아서 지금 말하자면 뭐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훈련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답인 것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광고를 보십시오. 냉장고만 새로 들여놓으면 부부싸움이 없어질 것 같이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냉장고를 바꾸면 부부싸움이 없어지고 새 차를 사면 마누라가 젊어져요? 자동차 광고는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책임을 안 집니다. 돈으로 때우죠. 자식도 돈으로 때우고 모든 일이 생기면 다 돈으로 때우지 대가리를 안 써요. 아 대가리라 그러지 말고 머리를 안 써요. 안 쓸 때는 그 대가리예요. 쓰면 머리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언제 가졌을 때 진지하게 성품과 인격과 책임 있는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시간만 때우려고 그러죠. 안 그래요? 돈이 있으면 시간만 때워요. 뭘 해서든지 재미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음식이 맛이 없고 어떻게 하냐고요? 다 알아요, 목사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시간이 안 가요. 돈이 없으면 비로소 생각을 하게 돼요. 인생이 뭐냐? 돈이 뭐냐? 비로소 생각을 하게 돼요.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비로소 생각을 하게 돼요. 그 훈련에 합격점을 받아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기든 지위를 맡기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미 가진 자가 아닙니다. 맡은 자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죽으면 뜨뜻한 데서 살아야 되는데 우린 이게 여름 한 달 뜨뜻한 것도 죽겠는데 거긴 영원히 뜨뜻한 거 아닙니까? 뭐 억울하십니까? 우리는 영원히 괜찮은 데 살기 위해 지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톰소야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허클베리는 술통 속에서 자는 거 아닙니까? 억울해요. 그래도 허클베리 하다가 죽은 다음엔 톰소야 된다. 그건 안 됩니다. 학교 다닐 때도 놀고 졸업해서도 훌륭한 사람이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성경 얘기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내용입니다. 뭐를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고단한 것이다 이거죠.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이다 이거예요. 무슨 선이 있다오냐? 우리 반응은 이거죠. 그것은 거룩한 것이요, 생명에 속한 것이요, 진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직시하게 된 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가나안 모든 족속이 안 것입니다. 모두가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바로를 치고 홍해를 가르고 이 광야 40년을 인도하여 온 하나님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모두가 놀라고 무서워합니다만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한 자는 라합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른 것이 이유죠. 조건이죠. 그래서요. 어떻게 됐다고요?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을 들어서 저 순종치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고요. 이 표현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강하게 해야 되는 표현을 이렇게 쓱 낮춘 겁니다. 수사학적 차원에서 이것이 훨씬 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가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에 대하여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설명을 하기 위해 이 서신을 썼는데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면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요. 여러분 옛날 그 길에서 그 약 팔던 약장수 기억하세요?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팔죠? 배 아플 때 먹으면 배가 낫고 머리 나쁜 데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눈 작은 사람이 먹으면 눈이 커지고 그거네요. 얼마나 큰 소리를 쳐요.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는 얼마나 큰 소리를 쳐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가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수사학적 차원에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오히려 낮춤으로써 더 낮춤으로써 훨씬 그 표현하고 싶은 강하고 강한 표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음악에서도 그렇죠. 음악에서도 큰 소리를 치는 데가 꼭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를 낮추는 데야말로 훨씬 강조하는 것이죠. 학교 선생님이 반 아이들이 떠들면 고함을 질러서 조용케 하는 선생이 있고 목소리를 낮춰서 조용케 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그 옛날 그 로마의 그 역사 중에 그 시저가 갖고 있는 야망을 이제 간파하고 그 반대파인 브루터스를 그 위시해서 여러 파가 그 시저를 죽인 후에 로마 시민들 앞에서 누가 옳았느냐라는 웅변을 한 사건을 합니다. 그렇죠? 브루터스가 뭐라고 웅변을 했냐면 웅변을 잘했어요. 우리는 시저라는 개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적을 죽였다. 우리는 시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처치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반대편 입장이 시저 편을 든 사람의 이제 그 웅변이 그 다음 나오는데 오래돼서 이름을 잊었어요. 리차드 버튼인가 뭐 그럴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웅변을 이렇게 능변으로 하지 않고 웅변을 능변으로 하지 않고 눌변으로 한다고요.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시저가 언제 로마를 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그가 언제 개인의 야심을 위하여 다른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나 로마서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웅변을 한다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이쪽 편을 들어서 브루터스 일당이 반역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히브리서 11장을 쓰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서신을 받아야 되는 그 초대교회의 지금 어려운 시점에 놓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 겁니다. 격려하고 싶은 겁니다. 라합을 봐라.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되자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가 보라. 그를 마침내 로얄 패밀리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사실은.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 누구나 아는 거거든요. 이 기독교 성경 역사를 알면 마태복음 1장입니다. 라합은 어디까지 갔느냐? 결국 여기까지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라합에게서 낳는 겁니다. 라합은 로얄 패밀리에 들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다고요. 그 얼마나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여 결국 이 자리에까지 갔느니라. 로얄 패밀리가 됐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영접하여 순종치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 이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보라. 그 천한 신분으로부터 로얄 패밀리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 얘기. 하나님이 언제 그가 부른 자녀들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언제 본전으로 끝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실패는 고사하고 본전도 아니고 어느 만큼 승리했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봤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내용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부른 자들, 믿음의 관계로 부른 자들에게 실패와 포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의 결국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생각해봐라.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불러 궁극적인 결과로 만들어주시는 복이요. 그래서 그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소망하고 잊지 말아야 할 그 믿음의 근거요, 목표요. 또 그리고 지금 우리된 어떤 믿음의 자신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본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성립하느냐 하면 29절과 30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린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어디쯤 와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까지 왔을 겁니다. 의롭다 하신 자리까지 왔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영화롭게 하셨다요. 이 헬라어 시제로 이게 완료형입니다. 미래형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것은 취소되거나 실패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그것을 이루시고야 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는 그 자리에 가고야 만다 이겁니다.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부른 자녀의 모든 발걸음을, 인생을, 그 운명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가지는 이 놀라운 그 운명을 기억해라 이거죠. 그리고 그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유익해서 생기고 있는 것이지 필요해서 일어난 일이지 하나님이 외면해서 생겼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남은 건 뭐죠?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의 책임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위해서 여러분은 적극적으로는 안심과 감사를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것을 그만두시지 않을 것이니까 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 참다운 우리의 운명과 하나님의 간섭과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음을 이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요구와 같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책임있는 신자의 생활을 영위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사 이 일에 어리석거나 게으르거나 실패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